예, 금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경을 모르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가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른비 늦은비에 대해 말씀하는 거는 그 시대 불순종하던 백성들의 욕심스러운 고집으로 인해 벌어진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언약의 자리에 올때 저들을 회복하셔서 늙은이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행복한 내일을 꿈꾸게 하실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뭐 그동안 뭐 없었던 뭐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거다라는 사실을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른비 늦은비를 운운하면서 뭔가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언약인 것처럼 너무 심하게 막 선동하는 그런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에 근거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이 시대의 축복을 약속받은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아시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거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그 땅을 막 회복시키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이 점점 좀 좋아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 어떤 거지? 꿈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나라가 선진국인데도 뭔가 지금 전부 절망 속에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발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늘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예언을 하고. 그런 밝은, 예언한다라는 그 말이, 그 밝은 미래가 다가오니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사회 풍토로 인해서 질서도 없는 그 약육강식의 세상이 뒤집어져서 막 그런 세상에서 죽음의 길, 절망의 어떤 언덕을 오르던 노인들도 세상이 다 달라지니까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이제 나라의 밝은 미래가 다가오니까 그 말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속에서 취업도 못하고 좌절과 실의에 깊이 빠져서 뭐 전쟁에 끌려다니고 허덕이던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의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밝은 미래를 보며 살아갈 소망이 생기더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슨 사람이 무슨 뭐 성령이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비한 현상들을 뭐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니까 절망과 멸망을 가던 그 죽음의 내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꿈꾸셨던 그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므로 그런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뭔가 제대로 인정받고 살고 바르게 살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구절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때 정말 늙은이나 젊은이들에게 헤어날 수 없는 절망들이 이 시대에 있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렇게 살았다가는 남들 뒷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현실을 보면 상위 몇몇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그냥 뭐 먹고 숨둘 일조차 여유조차 없는, 우리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제 집에 살고 제 차를 타는 것 같아. 다. 그런데 뭐예요? 사실상 모든 게다 빚으로 돌아. 빚져서. 빚으로 만든 사상 누가 같아서 평생 빚 갚다가 죽는 그런 자본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오늘 이 시대 정부와 대기업과 정치가들이 말하는 그런 금빛 공약들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미래가 밝은 내일, 그걸 주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을 할수록 빚이 늘어나고 그들이 말할수록 좀 이상해. 나라가 전부 더 암울한 미래로 떨어져 가죠. 어린 자녀들을 볼때 그래서, 야, 이 애들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는 당장 생존해야 되는 이 청년들이 직업도 없고, 꿈도 없고, 내일을 향한 비전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대부분 빚쟁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니 노인들은 어때요? 이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둔 연금조차 받기 힘들거나, 그걸 받아도 지금 100세 시대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제대로 내가 내 집에서 온전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100세 시대? 오래 산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미안할 정도의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과 지금 요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그 시대가 같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현상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뭐 오늘 우리 이 시대들이 말하듯 더욱 경제 개발을 시키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농지를 개량하고 농법을 바꾸고 무슨 과학기술을 개발시키면 가능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온 인류가 욕심을 버리면요. 이 지구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벌어지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것들이 개발돼도 예? 결국 탐욕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똑같은 그런 절망적 현실이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엔 선지를 통해 말씀하는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 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두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바른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죽을 것 같은 그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어떡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어두운 그곳에서 정말 함께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타협해서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정직한 길, 좁고 울퉁불퉁해도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십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놀라운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3장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공의롭고 의롭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라는 걸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때는 지금 항상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불법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분명 여호와의 날 공평과 정의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거고 그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산 끝까지 살아간 백성들 남은 자들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 여호와의 날은 결코 먼 미래 예? 저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불과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데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 어느 날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이 우리의 죽음의 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우리의 젊은 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다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외롭게 쓰러져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왜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 모든 일, 나의 삶의 모든 이 전말, 자초지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죽음의 증인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눈에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의인들이 죽는 건 내가 얘들의 고통 속에서 내가 빨리 얘들을 데리고 내가 품어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온 거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방 지역, 이슬람 지역에 가서 목배임 당하고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교란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각자가 보내를 받은 삶의 도 곳곳에서 묵묵히 세상과 타협 없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가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다가 죽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순교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대신 하나하나 심문하실 것이고 세상을 향해 너가 그동안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겼냐?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여 진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간 그 백성들,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6절, 주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저 보고 있는 저 중동지역에 지금 싸움박질하는 그곳일까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곳이라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이렇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자연의 재앙들을 경고하면서, 비록 지금 현실을 볼 때 최악이고 회생의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룩한 그 이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열방의 재상 나라답게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의 홍해,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회복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열방 속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정말 하나님이 찾았던 빛된 그런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래서 축복의 날이에요.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저주의 날, 두렵고 고통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여호와의 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유엘서의 내용인데, 유엘서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먼저 역사적인 배경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엘서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남북왕국이 망한 후로 잡으면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엘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전통적으로 보는 남유다 왕 요아스와 관련된 시기일 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니 그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그 실수로 그냥 우상 숭배 집안의 며느리를,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데리고 오면서 결국은 이 그 여자 이 아달랴가 완전히 그냥 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혈통,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끝장낼 뻔했던 그런 역사를 그들이 걸어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지가 되었다가 그나마 그 여유하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헌신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제 그걸 더 역전하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삶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산당은 방치하고, 결국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나라가 다시 우상 숭배로 빠졌다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흐름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의 길을 벗어날 것이냐 지킬 것이냐라는 이 중요한 시점에 나타나서 그렇게 외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나치다가 여호와를 만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재앙의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상급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 부르심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유엘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 AD 347년에서 420년경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제롬이라는 사람, 히에로니무스라고 부르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요, 이 메뚜기 재앙을 이걸 그렇게 풀었어요. 각 시대 각 나라로 비교해서 유엘서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 교회 속에 계속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정화된 해석으로 인해서 유엘서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대로 파악하기보다 그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워낙 그렇게 이 사람, 이 제롬이라는 사람에서 이게 이렇게 풀어져 버리고 났다니.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엘서를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이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죄를 고집하고 우상숭배, 다시 말해서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 멸망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간절히 보여주듯이 오직 우리 주와 맺은 이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살펴볼 때 그 성경이 적혀지게 되었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본문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그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그저 읽기만 반복을 하거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멀리하고 그냥 남의 말만 듣기로 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 예언자들에 의해 말씀이 직접 전해지던 때에 비하면 그런 말씀들이 지금 책으로 기록됐고 또한 그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오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성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버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런 성경의 역사적 배경들을 최소한이라도 설명해주고 있는, 주석해주는 그런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가 보편화돼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너무도 다양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렵다고만 말하는 거는요, 참으로 핑계와 변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거의 대부분 영적인 게으름이 주된 요인이죠. 죄입니다. 내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저 차분히 되돌아보고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진심을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만남으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변화되며 거듭난 삶,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다양한 시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전해진다고 해도 그 전달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예언을 하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었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럼에도 이 세대가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어디까지 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감시자가 되어서 우리가 바르게 걷지 못하면 징계를 내리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축복된 이 나라, 백성답게 걷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도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선지자들 살펴가는 동안 만나지 못한다면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희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차분히 선지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하고 바르게 만나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새언약 백성된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종교적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하시는데,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너무도 유한한 인생이면서도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고 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완악한 삶을 회개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더 깊은 죄악의 길, 헤어날 수 없는 욕심들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이 요엘서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고 그래서 기꺼이 내가 보내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축복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된 삶의 길을 떠나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막으시며 축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성경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핑계요, 게으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부지런히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들어가 또 여러 가지 발전된 이 사회 속에 주어지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깊이 만나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